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양국이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일 양국이 북한의 위험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군 장비 구입을 마치면 영공에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만약 필요하다면 일본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명세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수사를 너무 강하다고 말하지만 지난 25년간 이어진 매우 약한 수사가 가져온 결과를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어제 미국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26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이 26세 백인 남성 데빈 켈리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최소 2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 프리먼 마틴 지역 담당국장은 사건 당시 켈리는 검은색 옷과 함께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또 켈리의 차량에서 여러 종류의 총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켈리는 샌 안토니오 인근에 거주했으며 테러 조직과의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 공군 관계자는 켈리가 군 복무 당시인 2012년 아내와 아이를 폭행해 군사 재판에 회부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품행 불량 등 혐의로 1년간 수감됐으며 계급이 강등된 뒤 불명예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베트남을 강타한 태풍 담레이로 최소 4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베트남 재난당국은 오늘 성명을 통해 4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19명이 실종됐다며 실종자들 가운데는 중남부 카이노아성 부근에서 침몰한 선박의 선원 9명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태풍으로 11만 6천 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4일 베트남을 강타한 태풍 담레이는 현재 소멸된 상태지만 베트남 재난당국은 강한 비가 계속 내릴 전망에 따라 홍수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다낭 지역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강한 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용의자 4명이 모두 북한인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관이 증언했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김정남 암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지 경찰 당국자는 사건 직후 도주한 남성 용의자 4명의 이름 등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몰이란 가명으로 암살 당시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북한 국적자 리제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인 치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티 흐엉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준 혐의를 받고 있는 장과 Y로 알려진 인물들은 각각 홍송학과 리지연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자는 네 번째 용의자로 알려진 제임스라는 인물 역시 북한인 오종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샤와 흐엉은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의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피고인에게 VX 신경작용제를 건네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인 오종길, 리지연, 리제남, 홍송학 등 4명은 범행 당일 출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이 예멘의 육지와 해상, 공중을 임시로 봉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봉쇄는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른 무기가 전달되고 있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4일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수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탄도미사일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위협을 끝내기 위한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이자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은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 한국과 대결에 승산이 없으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을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기자문답 시간에는 막을 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북한 관련 결의와 쟁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차차 흐리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0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문명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위협을 끝내기 위한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행태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문명세계,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re a threat to the civilized world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We will not stand for that. The era of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실험과 터무니없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비합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본 등 동맹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의 수사가 매우 강경하다고 말하지만 지난 25년의 아주 위약한 수사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3살 때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소녀 요코다 메구미 등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아베 총리와 만난 것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언급하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가 일본인 납북자를 돌려보낸다면 굉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주민들을 위대한 사람들, 근면하며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묻는 말에 거듭 북한 주민들을 훌륭하고 매우 억압적인 정권 아래에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se are great people. They're under a very repressive regime. And I really think that ultimately I can tell you this.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등 모든 이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자신은 바라고 있다며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을 끝내기 위한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일관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선 대응 방안에 100%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에 대한 일본의 추가 독자 제재를 7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35개 단체와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무기로 일본 상공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미국에서 상당한 군사 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라며 이를 완료하면 공중에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한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일본에 이어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일정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한 동맹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전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정오쯤 한국에 도착해 바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합니다. 해외 미군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한 뒤 군사 정세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기지 방문이 미한 동맹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과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청와대 경례를 함께 거닐며 우의를 다진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한국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에서 연설합니다. 남관표 이 실장은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는 건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순방 중 최초로 유일하게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에 대한 연설을 하던 계기가 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한 뒤 다음 방문지인 중국으로 떠납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굳건한 방위 공약 재확인, 북한 정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새로운 대북 메시지나 이정표보다는 기존의 강력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BOA에 북한의 핵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한국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강한 또 미국의 입장이 이미 표명이 됐고 또 더 이상 북한 핵 문제는 지난 25년 동안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했는지 더 이상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북한 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 방문에 가장 큰 초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최대 압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협상에 관한 조율이나 시간표를 짜기보다는 최대 압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리 역시 큰 틀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직 고위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년간의 위약한 모습을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만큼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전반적인 국제 공조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실적보다는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다지며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기대나 실적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종의 데미지 컨트롤, 큰 사고 나지 않게 하는 정도만 더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에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세심한 관리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에서 지난 유엔 총회 연설처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경우 위기가 훨씬 높아질 수 있고 한중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사실상 합의된 3불 입장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결과 사드 추가 배치와 미한일 세 나라 간 군사 동맹이 없고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입장에 대해서 미국은 자국의 대외 전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잠재적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 등 아시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인식 변화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기지 방문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명환 전 장관입니다.
평택기지 가는 건 참 잘한 거예요. 평택기지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댄 거거든요. 한 100억 불 가까이 들어가는 건데 거의 뭐 한국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건 직접 트럼프가 가서 보고 하면은 상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게 한국도 한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캠프 험프리스에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이 꼭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의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한국 정부가 전체 부지 비용과 건설비 100억여 달러 가운데 92%를 지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관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감각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평택기지 방문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직 고위관리는 미 지도자들이 집권하면 아시아는 대개 일본 주일 미군기지와 괌의 미군기지에만 중요성을 둔다며 직접 방문해서 보고를 받게 되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대북 압박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적은 만큼 미한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관심사는 경제 문제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주영 주일 한국 대사를 지낸 라종일 전 청와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핵 동맹 관계는 선언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 과제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등 경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것보다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선언적인 합의 같은 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 입장을 확실하게 하는 정도에 그다음에 진짜 문제는 아마 FTA.
한국 정부 전직 고위관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별개로 보고 있고 거래 외교, 즉 우방이라도 미국의 부담을 덜고 무역 적자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대북 압박 강화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북핵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aving the president sit down with South Korean leaders to kind of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지도자들과 마주 앉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표명하면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안을 통해 특히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미 대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트럼프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자주 군사 옵션을 거론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y are seriously conside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Bush administration did not.
트럼프 행정부가 엇갈린 대북 메시지 속에서도 군사 옵션만큼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수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것은 영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술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에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과 한국 간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으로 지목됐던 사안입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의 개정 등 경제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고스 국장입니다.
Also giving chance to talk about the FTA,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where that stands.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으로 한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입장을 듣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 미한 FTA 폐기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정오쯤 한국에 도착해 먼저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이어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저녁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한 정상대회와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 만찬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방문 둘째 날인 8일 한국 국회를 찾아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이어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뒤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미국, 한국과의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이자 하원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베라 의원은 지난 8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 함께 한국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베라 의원을 부지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한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십니까?
Yeah, the hope would be that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do what we've been doing as members of Congress. When I met with President,
의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주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워싱턴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났을 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관계엔 어떤 틈새도 없다는 걸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분명히 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었고요. 한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은 한국과 함께할 겁니다.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승자란 없습니다. 따라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어떻게 보시는지요?
Well, I think our strategy is in alignment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strategy, which is
의회의 대북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일치합니다.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에도 대북 제재 압박을 늘릴 것을 촉구하며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는 전략입니다. 그 목표는 북한이 전략적 대화를 하기 위해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고요.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You know, this is really up to the North Koreans. Right? There's not a military solution for North Korea.
이건 정말로 북한에 달린 문제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또 혹시라도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 한국과 대결에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계속 고립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합니다.
의회 내에서도 이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We also need the Chinese if they want to be a global leader.
중국이 선도적인 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세계의 지도국은 외교적 해법을 찾을 책임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중국이 이런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여부에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You know, I think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open to dialogue and direct.
저는 미국과 한국 모두 대화와 직접 협상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기꺼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하고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을 대화 상대를 밀쳐낼 필요는 없습니다. 의회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시작하는 게 분명히 이득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No, I don't think that having a nuclear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 the region is
한반도와 영내에서 핵무기 경쟁을 유발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한국은 핵무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미 의회 의원으로서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공격받거나 위협받으면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함께 할 겁니다. 저는 한국 등 동맹국들과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바랍니다.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거는 기대와 대북 해법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주장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구실로 일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간주했습니다.
Any DPRK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even if characterized as a satellite launch or space launch vehicle, contributes to the DPRK'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s.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시도하는 모든 발사는 위성 발사체나 우주 발사체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올릴 것이라는 북한의 최근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중국에 보다 단호한 대북 억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We want to see China fulfill its obligations completely and are hopeful that this additional economic pressure will change the calculus of the North Korean regime.
중국이 대북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라고 추가 경제 압박이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채택 이후 중국이 취한 긍정적 조치들만큼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대북 전략의 지향점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압박해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압박 캠페인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현 행보를 제고하고 다른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영토,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s top priority remains protecting the homeland, U.S. territories, and our allies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애덤스 대변인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각국은 북한과의 경제 외교 관계를 끊음으로써 최대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핵시설을 확실히 찾아내 접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밖에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북한과 무력 충돌 시 예상 피해 규모를 묻는 미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대해 4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마이클 듀몬트 해군 소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확실하게 북한 핵시설을 찾아내 접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듀몬트 소장은 국방부 지도부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생물학 무기 사용을 고려할지도 모른다며 북한은 신경 반응과 수포, 출혈, 질식 등을 유발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오랜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하 깊숙이 매장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제거와 이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 능력은 기밀 브리핑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테드리우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과 아리조나주 루벤 갈레고 하원 의원은 지난 9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쟁 시 예상 피해 규모와 관련해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는 북한 공격의 성격과 강도, 지속기간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방공 후 수천 곳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도착할지 미국과 한국군이 북한의 포사격과 로켓, 탄도미사일에 보복사격과 공습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에 따라 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DMZ 비무장지대에서 35마일 떨어진 서울의 인구는 2,500만 명에 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듀먼트 소장은 서한에서 미군은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경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주도의 대북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의 공격 태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한중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제시된 이른바 3불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안보 주권을 훼손시켜 중국의 추가 압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진단입니다. 또 사드의 추가 배치 여부는 한중 간 협상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의지와 역량에 달린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합의한 이른바 3불 원칙. 사드 추가 배치와 미한일 세 나라 간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며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를 안보 주권의 문제로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안을 어떤 강대국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South Koreans should be able to decide how they need to defend themselves on their own without being told by a major power. Exactly what they...
와일더 전 보좌관은 따라서 중국이 이런 조건을 얹어놓은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잭키언 전 미국 육군 참모차장도 최근 VOA에 사드 배치를 자국민 보호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의 주권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a sovereignty issu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erms of its obligation to protect its people.
사드 배치는 미국의 강요가 아니라 한국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 무기체계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한중 간 합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마치 협박처럼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sounds like blackmail to me.
더 나아가 이번 합의로 사드를 비롯해 미국의 다른 무기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게 불가능해진다면 미한 동맹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신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번 결정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o if this works for China, as you said, what's not to say they can't do it again, right? And then the South Koreans just cave again. I just don't think
중국이 이번 합의를 이익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같은 방식의 압박을 되풀이할 수 있고 한국은 이런 요구에 응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사드의 한반도 추가 배치는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나 협상에 따른 게 아니라 미국의 의사와 역량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현재 7번째 사드 포대의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6번째로 완성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사드를 해외에 배치한 것은 자국령인 괌 이후 한국이 최초라는 예를 들면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의 도발 수위를 고려해 유럽이나 중동이 아닌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사드를 배치할 곳은 전 세계에 널려 있다며 수년 내 한국에 추가 배치될 경우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한국이 사드를 구입하는 경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사드 추가 배치 문제가 미 국방 당국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배치 자체가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엄 연구원은 미국이 해외에 배치할 수 있는 사드의 수가 한정적이라며 한국이 이를 구입한다 해도 가격이 매우 비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중 간 이번 합의에 실제로 논란의 소지가 될 내용은 별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거나 미한일 군사동맹을 추구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으로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체면을 살릴 방법이 필요했고 한국 역시 기존 정책에 반하지 않는 수준의 양보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택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에 별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그러나 삼불 입장 가운데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기로 못 박은 점은 분명히 우려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really concerns me is you know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s reportedly said they were not going to join the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And I think that's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것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주장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은 주권 국가인 만큼 이번 합의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 에반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이번 합의에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한국에겐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타이완 문제 등 다른 사안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개인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한 개인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게 골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6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로 안보리 제재 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대성은행 직원인 박문일과 대성은행 대표를 맡았던 강민, 김상호, 배원욱을 비롯해 김정만 통일발전은행 대표, 문경환 동방은행 대표, 방수남 일심 국제은행 대표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 14명과 러시아, 리비아의 북한 금융기관 임원 각각 2명을 포함해 총 1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6일 제재 대상에 올린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로 이들은 한국 국민이나 기업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5.24 조치에 따라 이미 북한과의 교역이 전면 금지돼 있어 이번 제재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들이 속한 은행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지만 개인은 별도로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한 개인은 모두 9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북한 개인 40명과 30개 단체를 제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 인사 36명을 개인 제재 대상에 올렸었습니다. 당시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했지만 이번엔 외교부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 회의가 58개의 결의를 채택하고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일부 결의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는 몇 개나 채택이 됐습니까?
네, 모두 3건입니다. 이 중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수위가 가장 높은 결의에 한국이 기권표를 던져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에 왜 한국이 찬성하지 않았냐고 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의 결의는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가 채택한 L-35호인데요.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미사일 실험 등을 즉각 중단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한국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이 결의는 미국을 비롯한 140여 개 나라가 찬성을 했고요.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가 반대했습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 사실이 강조돼서 기권을 했다는 게 한국 측의 해명인데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까?
예, 일본의 원폭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두 번 등장합니다. 1945년 핵무기가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정치 지도자들이 최근 방문한 데 대해서 환영을 표시하고 있고요. 또 지도자들과 청소년 등이 원폭 생존자인 히바쿠샤와 또 원폭 지역 주민들을 방문하고 상호 관계를 맺는 등의 노력도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의의 주요 발의국이 일본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일제강점기 피해국으로서 찬성을 할 수 없었다는 게 한국 측의 논리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북한 문제를 지적한 횟수나 강도가 일본 관련 내용보다 훨씬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사실 L-35호는 북핵 규탄이 아니라 이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 결의에 단합된 행동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규탄했다고 보기에는 물론 무리가 따르는데요. 다만 이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횟수로만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L-35호에는 이 북한이라는 단어가 5개의 문단에 모두 12번이 등장합니다. 당장 일본의 원폭 피해 내용과 비교해도 이 두 배 이상 많은 건데요. 또 지난해와 2015년에 채택된 동일한 결의보다도 북한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격이 짙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는 확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기권표를 던졌던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흥미로운 사실은 이 1945년에 일본에 원폭을 투하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미국은 원폭 투하를 통해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냈고요. 이 때문에 2차 세계대전도 끝났고 또 한국에서 일제강점기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이런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건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물론 입장 변화의 정확한 배경이라든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올해 결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원폭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달라진 게 없고 다만 북한을 규탄한 부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엇박자를 낸 북한 관련 결의가 이것만이 아니죠?
예, L-42호는 한국이 발의국으로 참여했고 또 찬성을 했는데 미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L-42호는 L-35호와 비교했을 때 이 북한에 대한 규탄 횟수가 훨씬 적은 단 한 개의 문단에서 북한 핵을 규탄하고 있는데요. 더 두드러진 차이점은 북핵 해법으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인지 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줄고 주장해왔던 중국, 러시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반대한 결의안에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나란히 한 목소리를 내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아무튼 지난해까지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유엔 총회 제1위원회 결의에 올해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예, 북한에 대한 각국의 목소리가 올 들어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제1위원회는 올해 9월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하루 3시간씩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북한을 규탄하는 발언이 각국 대표 입을 통해서 자주 나왔습니다. 제네바 주재의 김인철 한국 차석 대사는 지난달 25일 발언을 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북한 대표의 발언도 계속 이어졌죠?
예, 북한 외무성 소속인 리인일 대표가 평양에서 파견돼서 사실상 모든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각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추가 발언권을 얻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북한을 규탄하는 나라들에게 미국이 오도하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앞서 이 미국이 1945년 일본에 원폭을 투하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해 드렸었죠.
네.
예. 그런데 북한은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폭 투하로 일본이 항복을 했고요. 한국도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예, 때문에 더구나 북한은 당시 일제히 치열하게 저항했다는 걸 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오랫동안 내세워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할 땐 일제의 강점기를 끝낼 수 있었던 미국의 원폭 투하를 비난하는 모순된 논리를 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의 원폭 피해 사실이 명시된 결의 L-35호에 대해서 리인일 대표가 일본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주장 때문에 미국과 북한 대표 사이에 설전이 몇 차례 벌어지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 회의장에 가장 많이 나왔던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가 추가 발언권 얻어서 북한 대표 주장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주로 터무니없다, 어처구니없다 이런 반응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을 위협한 적이 없다는 것과 이번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북한 사이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북핵 문제를 자꾸 미국 사이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요. 또 한국이 이번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도 했고요.
네, 북한은 한마디로 이 핵 문제는 미북 간 문제이니까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은 빠져라, 줄곧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리인일 대표는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군사 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겼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는 이런 주장에 반박하면서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 걸 보지 못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가 북한 대표를 향해 평양 정권의 대표라는 말을 썼다는 점도 흥미로웠는데요. 국명을 지칭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이 우드 대표는 북한 리인일 대표를 평양 정권의 대표 또는 정권의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 나라 이름을 붙이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며칠간 이렇게 북한 대표를 지칭하자 이 북한 대표도 어느 시점부터는 미국을 호칭할 때 워싱턴 정권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네. 네.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역시 북한을 옹호했나요?
그렇게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의 우호국들은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 이 대화나 미국 등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긴 했지만 북한을 향해서도 주저없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위원회는 지난 2일 화학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이행을 주제로 한 결의 L26호를 채택했는데요. 여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신경작용제 BX에 의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살해된 사건이 포함됐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내용이 담긴 문구의 삭제를 시도하면서 표결을 요청했는데요. 북한을 제외하고 단 4개 나라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 나라들은 콩고, 코트디부아르, 시리아 그리고 바나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지난주 막을 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의 회의에서 나온 북한 관련 결의와 쟁점들을 결산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한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의 주요 내용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18기항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확대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을 좀 더 자주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미한 국방장관은 또 어떠한 형태의 북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는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한 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착각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의 경고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North Korea should harbor no illusions. The DPRK is overmatch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alliance.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를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성공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얀 양국은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내년에 열릴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까지 조건에 기초한 기존의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장관입니다.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미한 양국이 동의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같은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양국이 견해를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말 그대로 전쟁이 났을 때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연합군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유사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한연합사령관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과 미국은 2012년을 기해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하자 2014년에 열린 46차 미한 안보협의회를 계기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또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송영무 장관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해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초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군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해 왔는데 이게 풀린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지하 요새와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탄도 중량이 1톤 이상인 초강력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한국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국익을 위해 판단해 봤을 때 배치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층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미안 안보협의회에는 미국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 외에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남수단의 고아로 미국에 온 손 모지스 촐 씨의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